우리는 다 인간으로서 이왕이면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또 나이가 되면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키우고 뭐 저처럼 이제 나이가 한 60 이렇게 이제 되면은 나머지 인생을 노후를 이제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이기에 조금 더 삶이 좋은 방향으로 향상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굳이 고난과 역경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 인생을 이제 살펴보면 저는 59년생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6.25 전쟁이 이제 끝난 이후에 극도로 어려운 그런 그 시절, 이런 시절에 말 그대로 무일푼의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나서 굉장히 이제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신 그런 부모님 덕분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이제 가면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지는 못했지만 계속 시간이 가면서 일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향상되는 그런 그 생활하는 것을 눈으로 이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전적인 은혜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유학도 이제 하게 되고 또 미국의 표준연구소라고 가장 유명한 최고 연구기관에서 몇 년 동안 일도 하게 되고 또 제가 졸업한 대학에서 교수 생활도 하고 92년부터 이제 한국에 들어와 제 모교인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늘 발전이 되고 향상이 되는 거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눈으로 직접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 40살 넘어가면서 한 45살 전후부터 이 모든 발전의 근간인 국가의 체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조금 불안한 마음을 이제 갖기 시작했습니다. 좌익 정부 이제 10년을 거치면서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내렸어요. 전교조, 민노총 등 노조, 하여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단체들 또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힘을 규합을 하고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정부가 한 9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되다가 결국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지난 4년 반 동안 대다수 사람들이 명백히 좌익 정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부의 이제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약속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사 전체주의 좌익 독재를 몸으로 이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역병, 그 팬데믹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자영업자들하고 교회가 가장 큰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결국 가게를 닫게 되고 영업을 포기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정말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말로 너무나 큰 타격이 그들에게 이제 가해지고 과연 이거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도 긍휼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안위와 이제 평안을 이들에게 주실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공공의 적이 이제 되고 말았습니다. 뭐 가수니 뭐 오페라 뭐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공연장에는 수백 명 이제 수천 명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는 99명 예배당 크기가 2만 명이 돼도 99명 또 10% 이런 규제가 늘 이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 이제 열흘 지나가게 되면 코로나와 함께 사는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시대가 될 텐데 과연 교회에 대해서 공연장 같은 그런 수준의 이런 그 방역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 또 지금처럼 이런 차별을 할 것인지, 하여튼 뭐 열흘 정도만 이제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와 이런 번영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하고 생활하던 그 미국, 그 미국의 헌법, 그걸 그대로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의 헌법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는 인간의 그런 기본 권리, 이 기본 권리를 명문화해서 헌법으로 만든 것. 그래서 인간 역사에서 최초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집회의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허용이 되는, 말 그대로 위대한 그런 그 헌법, 이 헌법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천주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불교, 이슬람, 뭐 샤머니즘 뭐 등등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그 종교 체제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전체주의 독재를 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이와 같은 종교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이런 기독교 아니면 교회가 이제는 전염병이나 옮기는 이와 같은 불순 세력의 이런 모임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종교 등 거의 모든 영역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이제 침투가 이제 있었고, 많은 분야에서 소위 김일성 장학금이라고 하는 이런 그 돈을 받아서 양육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이제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용주라고 하는 공안검사 출신의 이제 변호사는 문재인 씨의 과거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니 공산주의자들의 특성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7, 80% 이제 이상이다. 그래서 아마 공산주의자일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고, 이걸 이제 공산주의자 발언이라고 하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무죄 판정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항상 북한 편을 들고 또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중국 공산당 앞에서 굽실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가 늘 보아왔습니다. 여하튼 이번 정권에 종북 주사파 세력이 많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아는 주지의 이제 사실입니다.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 모든 사람을 속박 가운데로 밀어넣어서 결국은 인간을 망쳐버리는 이 공산주의 체제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빼앗고 요직을 차지하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상하게 생각해,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다. 이 자유로운 땅에 태어나서 왜 굳이 저 속박에 가득 찬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이제 많은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항상 이야기하듯이 기독교가 심각하게 부패가 됐습니다. 기복신앙, 번영신학, 신비주의, 입신한다, 뭐 방언을 한다, 꿈을 본다, 직통 계시를 받는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한국처럼 유행하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락 음악이 들어와서 말 그대로 광란의 장치가 거의 매일 매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천박하고 속이 빈 위선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양산이 되는 것이, 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도 거의 모르고 성경도 거의 읽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그러고 오면은 무언가 큰일을 한 것 같은, 이러면서도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양산이 된 이와 같은 형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양심에 이제 손을 얹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시고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곳에 지역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이 나라에 이제 교회를 본다고 하면 과연 이 땅의 이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그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애를 쓰며 나중에 죽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그런 교회인가? 그분들이 봐서 이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를 판단해 보면 이 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난, 이건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러한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수 우파 세력이 크게 부패했어요. 돈을 만들어내고 부를 창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식들에게 이념 교육, 사상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결국 이 면에서 이제 실패를 했고, 특별히 가난하고 이제 힘없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이제 배려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 사람들이 무상복지, 무상으로 무언가를 해준다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계략, 정말 달콤한 그런 말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타락을 했어요. 소신과 이념으로 승부하지 못하고 그저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냥 표만 의식해서, 표만 된다고 하면 이념이고 소신이고 다 갖다 버리고 표를 따라가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고, 이념과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정당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야당이면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 이념과 가치가 있을 거고, 여당이면 여당으로서 이념과 이제 가치가 있어야 될 텐데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이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당 정치가 이제 실종이 되고, 보통 국민의 힘이라고 불리는 이 정당은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이제 국민의 짐이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도덕적, 윤리적 의식이 또 극도로 이제 타락하게 됐어요. 돈이면 최고다 하는 물질 만능주의, 이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고, 이런 가운데 낙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동성애를 당연하게 자랑스러운 이와 같은 거리로 여기고, 사형제도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혼전 섹스, 혼전 동거, 이게 뭐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저 삶의 하나의 그 일부가 되는 듯한 이와 같은 형태로 도덕과 윤리 의식이 심각하게 이제 부패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 총체적인 혼동 상태에 이제 빠져 있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 사는 국민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린 또 때가 돼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을 이렇게 다 살펴보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염려도 하고 이제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많아야 세 번 정도 6.25라든지 8.15라든지 이렇게 국가의 무슨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애국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국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애국설교 이런 거 했고, 그 외에는 이 강단에 서서 소위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목회를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또 제 직업이 공과대학의 교수기 때문에 정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저는 공과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성을 이제 추구해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에게 무언가 유익한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열심히 제가 맡은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해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주사파 정권의 사악함과 추악함을 제 눈으로 보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정말 국민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애국 강연, 또 시국 강연 이런 걸 이제 몇 차례 했고, 또 웨인 그루뎀의 책을 가지고 성경과 정치 이거를 30번 정도에 걸쳐서 성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지도자는 어떤 것인가, 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고, 마르크스주의 또 새로 나오는 네오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 연구해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역사 교육이 이제 잘못되는 걸 보고 좋은 그 역사 교육 강사를 모시고 또 역사 교육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한 4년 반 정도가 이제 지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오히려 2년 전, 3년 전에는 상당히 불안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왜 그러냐? 지금 상황은 국가와 국민의 총체적 타락과 부패가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라 우리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2년 전, 3년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돌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강연도 하고 강사도 초청하고 책도 보라 그러고 책도 소개하고 여러 가지 인재를 했지만, 지금 4년 반이 지난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평가해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되돌리기가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대한민국만의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 말세 지말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사도 바울이 기록해 준 이 말세 지말의 이와 같은 그 현상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세 지말의 이런 현상들 보면 온 세상이 맨 끝에는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악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마저도 부정선거를 하고 좌익들이 들어서고 청소년 또 대학생들의 거의 50% 이상이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제보다 더 좋다고 하는 이러한 지금 지경에까지 이제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인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스트레스를 날이 갈수록 받는 거, 이건 어느 면에서 예상이 되는 거고 어느 면에서 정상적인 그런 일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의 재림이 조금이라도 더 늦추어진다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잠시라도 더 바르게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의 교훈을 가서 보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과 그다음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런 모든 걸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나온 이와 같은 그 교훈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사람의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 이런 것 외에도 우리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그런 역경이 있는데,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이러한 그 생생한 기록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시려고 그 사람보다 더 사악한 자, 아니면 잔인한 자, 더 무자비한 이런 자를 쓰기도 하신다라고 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9장, 그 다음에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그런 때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과 같은 한숨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잠시라도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간섭과 개입 이것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이 땅에도 다시 한번 존재를 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잠시라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대와 그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9장 이제 10장을 이제 읽었는데 여기에는 아합의 가문, 아합이라고 하는 북왕국의 이제 왕이 있는데 그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이제 멸절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또 아합이 도입한 바알 숭배라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 제도가 있는데 이 우상 숭배 제도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완전히 폐지가 되는 정말 이거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 과거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하나였던 왕국이 우리나라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제 분열이 되면서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악한 자를 왕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여로보암의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마음을 돌려서 그래서 나를 배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마리의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왕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에게 절해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해방해 준 그 신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금송아지 숭배를 이제 도입하는 그런 악한 일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온 나라가 예루살렘에 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걸 듣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북왕국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배도한 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국가로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근본 토대인데 그 근본 토대가 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이 나라가 결국 나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멸망당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피까지 혼혈이 돼서 그 혈통의 순수함도 유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근한 20명 정도의 이제 왕이 존재했는데 이 20명 왕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왕이 없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으로 우리가 여기 이제 살펴본 아합이라고 한 그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합 시대에는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하여 대언자 엘리야를 비롯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천 명, 성경에는 7천 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몇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바알 숭배자가 된 거예요. 저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는 아이에 이르기까지 엘리야와 몇천 명을 제외하고는 다 바알 숭배자가 됐다. 우리 가서 한번 열왕기상 1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 다음에 14절 가서 보면 대언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며 하나님이 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10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군대들의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큰 질투로 질투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 곧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지금 피신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 번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너가 뭐 하고 있는 거냐? 14절에 동일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18절 가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안에 7천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다. 그러니까 너 혼자만 남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아직도 7천명이 바알 숭배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인구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파악해 봤을 때 어른이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자, 300만 명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그 가운데 7천 명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퍼센트로 따지면 0.25%. 그 무슨 얘기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1,000명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2명이나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2명이나 3명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좀 되세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00명을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2명이나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국가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국가의 터전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아합이라고 한 사람은 시돈 왕이고 바알의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독한 바알 숭배를 결국 그 땅에 이제 만연을 시켰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기근과 그 다음에 가뭄이 생기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핍박을 하고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이 숨겨준 100명의 대언자를 제외한 하나님의 모든 대언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거기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바알 우상이 이제 허상을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란 이런 사실을 직접 하나님이 증명을 해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좀 지독하게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던 이 시절에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나쁘질 않은 거예요. 아합은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얼음에서 가장 강력한 이런 그 통치력을 발휘했고 그 옆에 있는 모압 사람들에게서 많은 조공을 받았어요. 열왕기하 3장 4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면에서 보면 태평시대를 누렸어요. 물론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이런 진노로 인한 이런 가뭄과 기근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가서 보면 아합의 시대가 가장 부유한 그런 시대 중에 이제 하나였다. 역사가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이제 탐욕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자기 집 옆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탈취하기 위해 자기 안에 이제 이세벨의 이제 계략에 따라 나봇을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죽이는 일 행함으로써 결국 처참한 종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예고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1장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열왕기상 끝장에 이제 가서 보면 시리아의 이제 베나닷이라는 사람하고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합이 이깁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전쟁 라못 길르앗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대언자 미가의 경고를 무시한 채 거기로 전쟁에 나갔다가 어떤 병사가 무심코 당긴 화살에 치명상을 입고 그리고 결국 사마리아 이제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예언한 데도 대로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아먹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합이 죽으니까 누가 등장을 하냐?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 가서 보니까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합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개들이 와서 피를 핥는 이와 같은 그 말 그대로 처참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고도 여전히 바알을 숭배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래서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그는 2년 동안 통치하고 병상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대언자 역할을 하는 내용이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서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아하샤의 형제가 되는 이 요람, 우리 킹잼 성경에는 요람이라고 기록되기도 하고 같은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이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 요람이 이제 왕이 된 이 상태에서 아합은 죽었지만 아직 누가 남아있냐? 아합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바알 숭배를 도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인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열왕기하 3장을 가서 1절에서 이제 3절 가서 보면 이 요람이 가만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고 자기 형이겠죠. 저 형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이걸 보고 이거 바알 숭배를 계속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의 길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다른 우상 숭배를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이란 사람이 얼마 동안 통치를 했냐, 12년 동안 통치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저 지도를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 이제 지도인데 여러분이 한영대역이나 큰 글자 성경 가지고 있으면 저 뒤에 가면은 8쪽에 나와 있고 스타디바이브는 제가 몇 쪽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가면은 저쪽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중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저 위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시리아예요. 자, 시리아에도 왕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왕이 누가 됐냐?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돼갖고, 저 파란색에 되어 있는 저 시리아가 저 밑에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 이쪽으로 이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발생했냐? 늘 시리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라못 길르앗에서 전쟁이 발생해. 아합 때도 거기서 발생했고 지금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대에도 라못 길르앗. 길르앗은 이런 도시도 길르앗이 두 개나 있고 지방도 길르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못 길르앗 그 옆에 가면 또 야베스 길르앗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라못 길르앗이라고 표현해야만 저희가 시리아하고 붙어 있는 저 암몬 옆에 붙어 있는 저기 늘 전쟁이 일어나는 저 그곳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요람이 하사엘하고 이제 맞붙어서 싸우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라마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마도 성경 가서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여러 군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라마도 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라마는 가서 보면 저기 세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세겜 근처에 있는 라마예요. 그래서 그 라마에서 부상을 입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됐냐, 저기 가서 보면 저 위에 하얀색으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스르엘. 그래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거기로 가서 지금 상처를 치료하러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싸움은 라못 길르앗에서 어떻게 하든지 패배를 하든지 어떻게 쫓겨나갔고 그렇게 해서 라마에 가서 큰 부상을 입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올라갔냐면 저 위에 있는 이스라엘로 올라갔는데 이 이스라엘 이 왕국의 수도는 어디냐 하면 저 세겜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나중에 큰 지역도 사마리아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데도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냐, 므낫세 지파의 경계, 에브라임 지파의 사이에 이렇게 경계에 있는 므낫세 지파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고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돈을 들여갖고 산을 사갖고 그래서 그 도시를 만들고 거기를 왕국의 이제 수도로 이제 만들게 됐어요. 자, 이렇게 돼서 요람 왕은 큰 상처를 입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상처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9장 10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이 어떻게 되고 아합의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열왕기상 21장 24절에서 29절에 이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4절에서 29절 거기 이제 가서 보면은 이 아합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땅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다 좀 채소를 키우고 뭐 포도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먹으면 말 그대로 뭐 무궁화계가 되고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밭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봇이 이거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대대로 이거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죽을 지경이 돼갖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자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타나서 왜 그러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나봇이 포도원을 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불 쓰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왕이냐 이렇게 계략을 세워갖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나봇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하는 이런 거짓 증언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을 강제로 이제 빼앗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요.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2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해라. 아합에 속한 자들 가운데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에 날짐승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언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를 듣고 아합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내 때에는 이 일이 생기지 않고 내 아들의 때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하시아는 병상에서 이제 죽게 말았고, 이제 두 번째 그 아들 요람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열왕기와 9장에서 이제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합의 죄로 인해, 이세벨의 죄로 인해 아합의 집은 완전히 멸절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잠시 유예 기간을 주셨지만 그 아들에 대해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아합보다 더 강하고 사악하고 어느 면에서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자를 써서 그의 집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일. 어느 정도로 멸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그가 세워놓은 바알 시스템을 완전히 멸해서 바알의 모든 형상들을 그 땅에서 제거하는 그런 일, 그 일을 아합보다 더 사악하고 더 잔인하고 더 무자비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래서 그 일을 집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더 무자비한 그런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을 아합의 집에게 행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엘리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9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대언자들의 이제 학교가 있는데 그 대언자들의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대언자들의 아이들, 뭐 쉽게 얘기하면 청년 대언자 아니면은 대언자 이제 후보생이 되겠죠. 후보생 한 명을 이제 불러갖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전쟁터에 가 있는 이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 이 대언자 후보생이 예후를 찾으러 가는데 예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시리아 왕 하사엘하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어디에 있냐? 라못 길르앗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구를 택하냐? 아합을 치기 위해서 아합 밑에서 일하던 군대 대장 중에 한 명인 지금 예후라고 한 그런 사람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시리아의 하사엘과 싸우려고 지금 라못 길르앗에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요람이라고 하는 그 왕은 큰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 대원자 후보생이 가서 보니까 여러 명의 이제 대장이 있는데 예후를 찾아서, 그리고 어떻게 그냥 성급하게나 황급하게 기름을 붓고는 그리고 도망을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7절 가서 보니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절. 예, 7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이로써 내가 나의 종 대언자들의 피와 주의 종 모든 종들의 피에 대한 원수를 이세벨의 손에 갚으려 하노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내가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남자,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 자와 남겨진 자를 아합에서 끊어버려. 남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바아사의 집과 같이 그렇게 만들겠다. 이스라엘의 그 상속물 땅, 그게 누구의 땅이에요? 나봇의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상속물 땅에서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했는데 그 피가 흘려진 그 땅, 그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녀를 묻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그렇게 한 뒤에 어떻게 문을 열고 도망을 한 거예요. 이 대혼자 후보생도 엘리사가 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지금 가서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 남아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는 그리고 황급히 이제 도망가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7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었는데 여기 가서 보면 예후가 왕이 되는 목적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후가 왕이 되는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예, 아합의 집을 심판해서 남자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이세벨의 죄를 심판해서 결국은 이세벨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래서 개들에게 잡아먹히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시냐. 아합의 군대 장관 가운데 아합보다 더 강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이렇게 해서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군대 장군 예후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는 거예요. 예후가 좋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도 들어서 쓰시는 그러한 그 종류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놓은 이와 같은 그릇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후가 왕이 됐다고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라못 길르앗에서 군대를 다 데리고 어디로 오냐? 요람 왕이 지금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이스라엘, 아까 라못 길르앗에서 이스라엘로, 제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한 10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회군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요람을 죽이는 내용이 14절에서 26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24절, 25절 가서 보니까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강타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화살을 쐈는데 얼마나 세게 화살을 쐈는지 심장을 강타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요람 왕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어느 때 죽는다 그래서 그 아들의 때 이 아합의 일가가 다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되면서 아합의 일가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9장을 가서 보면은 이때 이 요람을 돕기 위해서 시리아가 이제 전쟁을 하러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제 라못길르앗 가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니까 누가 지금 도움을 주러 왔냐? 저기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도 돕겠습니다 하고 지금 여기 어디 와 있어요? 라못길르앗에서 와서 싸우다가 이러다가 지금 어디로 같이 와서 여기 부상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의 왕이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아하시아도 예후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사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도 죽이고 남왕국 유다의 왕도 예후가 죽이는, 얼마나 활도 잘 쏘고 힘이 세고 그렇죠? 강력하게 군대를 인수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아하시아는 누구냐?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주 선한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선한 왕인데,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며느리를 누굴 데려왔냐?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인적 관계가 이게 맺어진 거예요. 이렇게 인적 관계가 맺어지니까 아합이 싸우러 가니까 여호사밧도 같이 싸우러 갔다가 그 전쟁터 라못 길르앗에서 죽임을 당할 뻔 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이제 등장을 하냐 하면은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또 그 이 유다 땅에도 여호람이라는 이 아들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누구하고 결혼한다고? 아달랴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외손자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요람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요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예, 자기 외삼촌, 어머니하고 뭐 오빠가 되든지 동생이 되든 그런 관계니까.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라모길라 싸움터까지 군대를 데리고 갔다가 그 외삼촌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그를 위로하려고 갔다가 결국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된 다음에 말 그대로 아합의 이제 가문이 양쪽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누가 죽어야 돼요? 이세벨이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30에서 이제 37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세벨이 어디에 거하고 있냐? 이스라엘 땅에 이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은 누굴 기억해야 돼요? 나봇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봇이 피를 흘리고 죽은 그 땅. 거기에 지금 누가 있냐? 지금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거기로 누가 가느냐? 여기 이제 예후가 이제 가서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내시들에게 누가 거기 있느냐 하니까 몇 명이 머리를 내미니까 이 여자를 던지라고 해서 창에서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던집니다. 내던져요. 이렇게 이제 해서 예후가 가서 이 여자를 발로 짓밟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 왕비를 가서 발로 짓밟아요. 이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여자를 다시 이제 장사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시체를 찾으러 갔더니 시체가 뭐예요? 35절에 그녀를 무드러고 이제 갔더니 그녀의 몸에서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더 찾지 못했다. 이 두개골하고 발하고 손바닥 이거 외에는 다 누가 먹은 거예요? 개들이 와서 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래서 36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 그에게 고하니 예후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하니 예후가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해 친히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그 상속물 땅에서 나봇의 그 소유지 그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의 남자들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수도는 어디냐? 이스라엘에서 한 50km 더 밑에 있는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그 사마리아에 누가 있냐? 아합이 글쎄 아들이 아까 그 두 명의 아들 말고도 70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세벨 말고도 여러 명의 무슨 아내나 뭐 첩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아이들을 70명, 남자아이들만 70명이니까 뭐 여자아이들까지 다 아마 한 200명이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합에게 70명의 아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 70명 중에 한 명을 아들 왕을 삼아라. 그리고서 나하고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던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예후가 그냥 한날에 두 명의 왕을 죽이잖아요. 두 명의 왕을 그냥 삽시간에 죽이는 저와 같은 괴력을 가진 예후를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항복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항복의 조건을 주겠다. 어떻게 70명의 머리를 다 잘라갖고 그래서 그걸 담아갖고 여기 이스라엘 땅으로 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사마리아에서 이 아이들을 키웠던 이 사람들이 뭐 이길 수 없는 걸 알고는 70명의 목을 베갖고 그걸 상자에 광주리나 이런 데 담아갖고 그러고서는 어디로 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문 밖에 놓으니까 또 누가 먹겠어요? 개들이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왕가의 그 아들들이 다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15절에서 17절에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일가 친척 있잖아요. 아합의 일가 친척. 그 일가 친척까지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라못 길르앗에서 이스라엘로 왔다가 이제 수도로 가는 게 이제 왕이 된 거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던 70명 다 죽이고 나서 사마리아로 직접 가서 주께서 친히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사마리아에서 아합에게 남은 모든 자를 죽여 마침내 그를 멸하였다. 그러니까 아합의 씨는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사촌이고 팔촌이고 하여튼 아합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남자는 이 예후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이제 집행을 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걸로 다 이제 끝이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 땅에 세워놓은 게 바알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18절에서 27절에 바알의 대언자를 한 집에 다 모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안에 바알의 대언자들 그 땅에 있는 모든 대언자들 다 잡아다가 그래서 그냥 일시에 다 모두 죽여버리고 그리고 바알의 형상들을 그 땅에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이세벨과 아합이 세워놓았던 바알 시스템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일, 이 일을 누가 하냐? 아합보다 더 잔인하고 강력하고 더 무자비한 예후라고 하는 이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그 일을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아이러니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참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가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말씀에 따라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8절 10장에 가서 28절 29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같이 예후가 바알을 이스라엘에서 멸하였으나 그러나가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후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소가지를 따르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거 이루어주시고 그렇죠?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그가 왕, 여러분 예후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겠어요? 내가 왕이 된다고 하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언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그 이후로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아합의 집을 다 멸절을 시키고 바알 시스템까지 다 멸절을 시켰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나 큰 아이러니가 또 발생한 거예요. 아합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제거했는데 여로보암이 세워놓았던 이 금송아지 베델과 저 위에 있는 단에 세워놓은 그 금송아지들을 섬기는 그 죄에서는 예후가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런 그 아이러니가 또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후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냐, 내가 하라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너 이후에 네 명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것이다. 여러분 뭐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아니야, 다 불신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자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써서 아합과 같이 그런 사악한 자, 이세벨과 같이 사악한 그런 자들을 몰아내고 바알 시스템을 제거하고 그 일을 이 사람들이 완전하게 이제 실천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복, 하늘나라의 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아합과 이세벨이 세운 바알 종교 이거는 이제 예후가 다 멸절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 장수하는 복을 줘서 무려 28년 동안 사마리아에서의 통치를 하고 그러면서 31절 가서 보니까 예후가 주의를 기울여 자기 마음을 다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거르려 하지 아니하였다. 예,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일이 예후에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을 읽으면서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교훈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제 열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온 국민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왜 그래요?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하니까, 금송아지 가져놓고 섬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도자를 잘 못 만나게 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로보암이 사람이 나타나갖고 선전선동을 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그래서 그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고 이 지도자가 우상숭배를 도입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온 국가 온 국민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선전선동은 이와 같이 악한 자들, 나치 독일 이와 같은 그 악한 자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선전선동이에요. 들어보면 기가 막힌 말로 선전선동을 이제 하는 거예요. 좌익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무기가 선전선동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이 선전선동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악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들 주실 것을 위해,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올바르게 투표를 해야 될 이와 같은 책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와중에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 바알 숭배를 조장하고 온 나라에 가는 것마다 바알 숭배를 확산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돼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그다음에 이세벨에 의해서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 국가의 근본 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타락해요. 레위 사람들이 타락해요. 오죽하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도망을 쳐서 남왕국 유다로 오는 그런 일이 생기니 제사장이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그 땅에서 수가 줄어들고 사회에 전염병같이 되는 이런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경제는 밖에서 보면 부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기독교 입국론에 근거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와 같은 부흥과 번영과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하던 때 북쪽에서 뭘 수입해왔어요? 바알 숭배를 수입해왔잖아요. 이 대한민국도 잘 나가는 가운데 저 북쪽에서 뭘 수입해왔어요? 주사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이념을 계속해서 수입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 숭배 사상을 수입해온 것 같이 그 결과 온 이스라엘 국민이 바알을 숭배했듯이 지금은 이 땅의 다수의 국민이 무상배급, 무상의료, 무상교육 한다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지금 숭배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겨우 7천 명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열왕기하 9장 10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인들, 7천명 되는 그 의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을까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1,000명 중에 그저 2명, 3명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바알을 숭배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좀 보시고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7,000명이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이런 성도들이 숫자가 많지 않아도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교회 예배도 모이지 못하고 있고 양심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이 모든 자유가 지금 박탈될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사오니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숫자가 적고 힘이 없어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약 7천 명 이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바알 숭배를 도입해서 국가를 망치고 망쳐놓은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려고 그들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사람인 그들 밑에 있던 군대 장관 그 예후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신자라고 해서 쓴 게 아닙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교인이라고 해서 쓴 게 아니에요. 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예요. 또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와 같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알 시스템 그 다음에 아합과 이스벨이 만들어놓은 이와 같은 악한 체제를 하나님이 붕괴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요람의 군대대장 예후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시나인 그가 결국 자기의 주군을 배반하고 그를 죽이고 그의 모든 가족을 죽이고 바알 시스템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 사람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 결과 28년 통치하면서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후는 믿지 않았지만 바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후는 믿지 않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잘했다고 하시면서 예후 이후에 네 명의 아들 손자 이 증손자, 이 손자가 나와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영광을 예후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일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사람과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꼭 올바른 사람,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바알 시스템을 멸하는 그런 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혹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그런 사람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재산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자유가 다시 한번 보장이 되는 그런 때가 이 땅에 다시 올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든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지금 있는 자들보다도 더 잔인하고 악한 자들을 써서 그 악한 자들을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느부갓네살을 써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악하지 않은, 그렇죠? 누굴 멸해요? 유다를 멸하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악함이 이 정도면 느부갓네살은 이만큼이거든요. 이 사람을 써서 이 유다를 멸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정권 탈취 이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이스라엘 땅에 주어진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북, 좌익 세력을 처부수고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비신자도 좋고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종교에 상관없이, 정당에 상관없이,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이 악한 때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 7천 명의 기도를 통해서 아합의 전체 모든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자유가 그 땅에 주어졌다는 거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바알 시스템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자유, 이 자유를 귀중히 여기고 이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악한 자든 어떤 자든 하나님 상관이 없사오니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걸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역대기하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불안해하며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역사, 국가뿐이라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개개인의 모든 역사,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장악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악한 자가 등장을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쓸데없는 그런 정치인들 뭐 무슨 애국을 한다 그러고 광화문에 모인다 그러고 다 뭐 하는 거냐, 지금 드러나서 보니까 돈과 명예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하고 다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이런 사람들의 선전선동에도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구출을 바라며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묵묵히 이제는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저 유튜브 매일 가서 몇 시간 보고 신문 보고 뭐 하고 그냥 밤새 어떻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그거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저기 있는 것처럼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사회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말씀 제대로 읽고 경건서적 읽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나 보고 이렇게 하면서 몇 시간씩 시간 보내고 하는 그런 이런 일, 쓸데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이걸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걸 다 되지 않는 거다.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그런 일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놔도 돼요. 무슨 기사가 이렇게 나와도 그냥 제목만 쓱쓱 보면 되지 그 안에 거 다 지저분하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뉴스는 알아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읽고 성경 읽고, 그렇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경건 생활 제대로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이들 올바르게 길 인도하면서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더 나쁜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핍박도 이기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은 이제 해야 되는 거야.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그 역사를 이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기 바랍니다. 말씀 다시 드려요.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먹고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